저나 제 아내가 이제 만 60이 이제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고 특별히 이제 봄이 돼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유가. 그래서 만물이 지금 소생하는데 특별히 꽃,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잎들이 돋아나고 그게 이제 연두색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초록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참으로 보기가 좋아서 오늘은 몇 개 그림을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봄이 시작이 되면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 전령사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매화입니다. 보이세요? 매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이거 그림을 가서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광양에 매화 축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내년에는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광양에서 오시는 우리 김인순 형제님네 그 집이 이렇게 꽃이 많고 그렇다 그러는데 한번 내년에는 매화 축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학교 교정을 걷다 보면 3월 초가 되면은 그러면 목련이 핍니다. 근데 목련은 이렇게 봉우리가 아름다워요. 봉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팍 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목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이 개나리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이렇게 또 담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이제 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또 봄에는 벚꽃이 있죠. 이건 제가 지난주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얼마나 벚꽃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벚꽃을 만발한 이와 같은 그 사진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백꽃도 있고 철쭉도 있고 연산홍도 있고 이제 5월 조금 지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라일락도 있고 그렇죠?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이런 꽃들을 이제 보고 이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인생의 영원한 봄이 무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 같지 않고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판박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속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겨울, 인생의 겨울. 영원한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인생의 지금 겨울을 지금 이 땅에서 보내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인생의 봄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이러한 시즌, 바로 이러한 시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 겨울에 한겨울에 부활하셨으면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 시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영원 무궁한 이 봄 시즌, 부활의 시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신 그와 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5장 3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썩어서 그 다음에 이 꽃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거 이후에 부활이 오는 거다. 그거 이후에 꽃이 피는 거다. 그 이후에 열매가 맺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2절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몸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 세상에 썩습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 결국 가서 예수님 나중에 오시는 것이 늦춰지면 저와 여러분 다 무덤 가야 돼요. 무덤 가면 다 몸이 썩습니다. 썩는 것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뭐냐, 본성에 속한 몸으로 지금 뿌려진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겨울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싹을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인생에 지금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몸, 그래서 인생의 봄,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인생의 봄이 있다. 이때는 영적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3절 가서 보니까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웅 호골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알렉산더가 죽어요. 오,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 죽습니다. 말틴 루터가 죽어요. 요한 웨슬리가 죽어요. 저가 죽고 여러분이 다 죽어요. 수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삶 모든 것이 뿌려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 하나는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활,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치욕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냐?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믿느냐? 이거 천한 몸이거든요. 이게 이제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몸이에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왜 믿느냐? 교회 왜 가느냐? 목표가 그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영원 무궁토록 참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의롭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righteousness, 의로운, right, 오른쪽에 올바른 분이에요. 100%. 하나님은 100% 올바른 분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사람으로 삐뚤어지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고 무슨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거를 성경은 의를 입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의, 하나님의 올바른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획득을 하는 거다. 그렇게 획득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이 보자기로 저와 여러분을 딱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 좀 공부를 시켜서 출세시켜야 되겠다 해서 과외 공부시키고 애들한테 투자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도 오늘도 애들 다 팽개치고 와서 부모만 여기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이들 그냥 기냥 준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내 아들 딸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위도 있어야 돼요. 뭐 명예도 있으면 좋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인생은 70, 80, 90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생당하는 그 일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몸, 혼 모두를 다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는 그거를 성경은 의를 소유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이 산다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이러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의 종교와 사람의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이든 뭐 천당이든 이런 하늘이든 어디로 넣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얼마만큼 해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롭다? 얼마만큼? 그럼 그 기준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해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세상 모든 사상과 철학이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를 입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왜 이것이 진리가 되냐?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 자체가 만 서른 살 정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종교적 열정을 가졌던 그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걸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정말 본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와 같은 사람이 여기 적어놓은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확고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 파워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 선행, 무슨 착한 행실, 지식, 돈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 파워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 파워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4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런 시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런 시즌에, 그렇죠? 하나님의 부활 파워가 뭐냐, 이거 부활 파워. 그렇죠? 이거를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누구냐? 성경 가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언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는가,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 저 옆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있는데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그 우르. 자,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저 우르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구나.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 더구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말 그대로 형상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들 하던,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박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니까, 모르긴 해도 데라가 연장 갖고 와라 그러면 연장 갖고 오고 해서 이 우상 만들고 하는 거를 아마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도와주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하여튼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디로 이사 가냐 하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어디로 이사 가냐, 하란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얼마쯤 되냐, 이 밑에 가면 축척이 나와 있죠. 축척이 요만큼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500km니까 이쯤에서 저기 하란까지 가려면 한 8-900km를 그래서 움직여 갖고 그래서 하란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출발해서 드디어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서 이 축적과 함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여기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00km, 뭐 1600km. 그렇죠? 여기서 부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이걸 걸어갔고, 예, 그래갖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시작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자, 그럼 창세기 1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창세기 14장과 연결해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이 소돔 있는 땅까지 내려와 갖고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롯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북쪽 단이라고 하는 지방까지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잡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4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는 왔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그 많은 왕들이 또다시 자기를 침략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구어 놓은 모든 소유 이런 걸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다. 너 힘으로 이 사람들 지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방패고 또 너가 무슨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 하는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받을 여기 받을 지극히 큰 보상. 너가 이제 삶을 사는 가운데 여 땅에서 또 저 하늘에서 상을 받는데 나 하나님 내가 바로 내가 받게 될 지극히 큰 보상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또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냐? 그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무슨 보상을 주신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뭘 또 얘기해요?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외에는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 그래서 아마 여기 다마스쿠스 사람, 예, 여기 엘리에셀이라고 한 사람이 어쩌면 거기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예,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배에서 아들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예, 그 자가 예, 이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을 쳐다봤더니 무지무지한 숫자에 그냥 별들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씨와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렇죠? 내 씨가 저 하늘에 저 반짝이는 저 무수한 별들처럼 내 씨가 그렇게 많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는다 영어로는 believe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75세에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99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데 그 사이에 어디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 여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시점에.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때부터 드디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일은 언제 생기냐? 시간이 또 지났어요. 창세기 17장 24절 가서 보니까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은 그 시점에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삶이 175세인데 99세에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고, 그렇죠? 99세부터 175세까지는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99세까지는 이방인이, 아직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할례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리고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는 이방인으로 살고 인생의 후반부는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을 하면서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원 무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은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가서 보니까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이다. 육체,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발견했냐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그 주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위에 있는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으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됐는데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발견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원어 이런 사전을 좀 가서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주를 믿으니. 그 믿으니가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멘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만 하고 이제 했다는 거 하나님을 아만했다. 그 얘기는 아멘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게 뭐예요? 주님에게 아멘 하고 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4장 3절도 가서 보니까 영어에는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영어로 가서 보면 it was counted라는 카운트.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게 카운트죠. 카운트. 그 카운트 주로 어디에서요? 은행에서 돈 갖고 오면 세잖아요. 그렇죠? 카운트에서 뭐가 나오냐? 어카운트가 나와요. 어카운트가 계좌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과 저의 계좌에 그 믿음을 뭐로 입금을 해 주셨냐? 그걸 의라고 해서 입금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의 계좌에, 계좌가 지금 텅 비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계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라고 해갖고는 우리의 계좌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여겨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겨주셨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수천 마리를 갖다 바쳤어요. 돈을 갖다 바쳤어요. 주일 성수를 했어요. 십일조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무슨 열정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았는데 안 했죠 여러분? 뭐만 했어요? 믿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는 오직 믿는 걸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믿는 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믿는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것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됐는데 한 일이 뭐만 있어요? 믿는 것만 있으니까 믿음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행위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교리를 왜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시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이 봄의 부활의 시즌에 산다, 이걸 기억하실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일, 그거 하나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담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면 다 경건치 않은 사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 사람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그거 은혜로 준 겁니까? 보수로 준 겁니까? 그럼 보수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해서 소를 만 마리 갖다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그렇죠, 매일 교회 가서 살고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이 너 참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 줬으면은, 그치?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보수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보수로 준 거잖아요. 근데 보수로 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독교는 일을 하면 그걸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같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 가서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종교하고. 그게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율법 이후의 사람을 예를 또 하나 드는 거예요. 그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아시죠? 예, 가장 큰 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는데 6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법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고 죄들을 가려줘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계좌를 이렇게 해서 계좌를 나중에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회계보고 할 때 그 계좌에 이런 죄는 하나도 안 남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 이 의라고 하는 것만 그 계좌에 딱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전가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는 심지어 우리 계좌에 하나님의 의만 남고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행위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6절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은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자,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이 뭐예요? 할례가 있어요. 할례.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대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혈통, 지위, 재산 등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냐? 믿음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일이 창세기 15장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받지 않은 상태예요?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의롭다고 지금 칭함을 받았잖아요. 자, 그 상태가 지금 이방인의 상태예요? 아니면 유대인의 상태예요? 예, 이방인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언제 받았냐? 99세에 받은 거예요. 99세. 그때 누구와 같이 받았냐?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받았어요.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이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고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냐? 7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99에서 빼기 14 하면 85죠? 그러니까 75에서 85세 사이 되는 어느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75세에서 85세 되는 그 시점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99세부터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할례라는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는 왜 필요하냐? 여기 4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거다. 아, 그러니까 할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적이에요. 표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표적이고 그다음에 봉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게 그게 봉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육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할례가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11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컴플리트하다는 거예요. 컴플리트. 예. 예,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 컴플리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어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어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고 어떤 침례예요?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에게는 손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성령 침례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할례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율법이 수여되기 이전 일이다. 여러분, 율법이 수여되기 이전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주어진 지 43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율법이 이와 같은 것들을 폐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느냐. 3장 20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무언가 법을 지키고 행하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의 핵심은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이후에 400년, 5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율법이 왔는데, 율법의 핵심이 행위 아니냐?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떻게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 선물은 은혜지 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1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7절에서 25절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부활 파워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교회 가거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맞습니다. 믿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듯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믿음을 둔 그 대상이 강하면 그러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고,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믿음을 둔 그 대상이 허약하면 그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판이 있어요. 호수가 얼었어요. 봄이 되면 이제 다 녹으려고 그래요.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졌어요. 하, 저 안 녹을 거야. 그리고 차를 몰고 안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 준다고 그런 이후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 아들을 이제 갖게 되냐. 100세에 가드니까 99세에 이제 수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99세, 89세 아기를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네 씨가 저 하늘의 별들 같이 저렇게 된다.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씨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씨들을 하나하나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석처럼 나무로다 뭐 깎아놓고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한다고 하시면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여러분 99세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다. 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who against hope, against라는 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hope, 이건 뭐예요? 소망. 소망을 반대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을 하면 그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for를 써야 돼요. for,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러면서 믿어야 되는데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씨를 수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게인스가 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반대되는 거,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믿었다.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 아직 민족들이 존재하지 않아. 씨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민족들이 존재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분이다. 이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99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여기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도 죽었고 씨를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뭐라 그러세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냐? 나는 죽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이 되어서야, 그래서야 구원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 그 파워가 어떤 파워냐? 여기 4장 27절 보겠습니다.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으켜 올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꽃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부활의 시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별들이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순식간에 하늘의 별들로 가득 차는 이와 같은 그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이 구원의 방도로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고,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몸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월이 가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저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이런 것들이 다시 피는 것을 다시 보면서 인생의 이 황금의 시즌에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늦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썩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그들과 함께 채에 올라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건성건성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을 입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이 아마 형체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 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다 흔적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파워예요. 부활의 파워.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갖다 진짜 죽이려고 갖다 묵구성 갖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하는데, 아 갑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그것도 뭐 30세 얻은 아들이면 가서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 돼. 지금 100세 아든 얻은 아들을 갖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랬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갖다 죽일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내가 죽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무슨 성경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주변에 믿는 성도들이 있고 격려하고 넘어지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게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나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했다고 하니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활이 안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활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부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은 자를 들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들어 올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뭘 알아야 되냐?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열심히 그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워를 아는가? 하나님의 파워. 이 우주공간에 저 별들 보시고 저것들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보다 더 커야 돼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크니까 나 이 성경책보다 크니까 제가 이거 들잖아요. 제가 이 집은 못 들어요. 제가 이 예배당은 제가 못 듭니다. 무거워서. 근데 이거 들잖아요. 왜 그래? 제가 또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공간에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썩음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그렇죠?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다시 태어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물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양수가 탁 하고 터지면서 다 한 번씩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태어난 걸로는 이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Again. Again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걸 성경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물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지금 겨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갇혀 있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지금 인생에 봄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저 밖에 있는 오늘 가시면서 나무도 한번 보시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좀 보세요. 파릇파릇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 봄이 오게 된다. 지금 내가 겨울에 있는 거예요. 겨울.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를 썩음의 속박에서 들어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활의 파워, 그 파워가 무엇인가를 한번 음미해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